기억나셨습니까? 그 세월이 가다 보니 끝은 오는가 봅니다. 우리는 12월달이 한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1월달이 마지막인데 오늘이 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마지막 수요일, 한해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한해의 마지막 그 주일이 되고 마지막 많이 돼갑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해서 섬 숫자가 3,300개가 좀 넘는 줄 압니다. 남북한 합해서 3,300개가 넘는데 그 우리나라 제일 섬이 많은 도가 전라남도고요. 전라남도에는 1,8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을 표현할 때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란 이 한 도 내에 속해 있는 섬이 1,800개가 넘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 섬이 빡빡합니다. 그죠? 아주 섬이 빡빡합니다. 그냥 그 도라고 해서 우리 영토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멀리 가서 그 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해로 볼 때는 제한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1,800개가 넘는 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경상남도에는 섬이 어떠나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거제도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 큰 남해도도 이 경상남도 앞바다에 다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앞에만 해도 그 제 눈에 보이는 섬으로 볼 때에 창선이란 큰 섬도 있고요. 그 섬은 큽니다. 그 물론 그 삼천포시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남해 군에 속하겠죠. 근데 제 눈앞에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동네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섬들로 본다면은 신수도, 늑도, 마도, 초항섬, 그리고 학섬 이런 섬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눈앞에 보입니다. 그 섬이 눈앞에 잘 보이지만 배를 타고 가면 30분 걸리고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섬 이야기를 꺼집어내냐면 그 가까운 거리인데 갈릴리 바다는 고작 해야 그 폭이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22km밖에 안 됩니다. 그건 육안으로 잘 보인단 말입니다. 섬이 잘 보이듯이 학교 다닐 때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부산까지 가다 보면 섬과 섬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건 마치 큰 강 사이를 지나간다 해도 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참 생각이 참 마음속에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 여객선 타고 갈 때 선실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위에 갑판에 앉아서 갈 때가 종종 많아서요. 그러면 그 배들이 그 섬들이 지나갈 때 참 생각들이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저 섬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내내 여객선을 한번 타면 제 고향에서는 5시간 반 걸려야, 5시간 반 내지 6시간 걸려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구경하며 갑니다. 그 섬이에요. 그 섬과 섬 사이 그리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다 보이고 저쪽 끝에서 저쪽 끝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에 그 마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4장이나 그 요한복음 6장이나 이런 데는 배 타시고 가신 흔적들이 보입니다만은, 그 배 타고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마태복음 8장도 풍랑이 심했어요. 그 마태복음 14장은 마태복음 8장만큼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배가 잘 나가지 않았어요. 바람과 물결을 인하여 배가 바다 가운데 멈추어 서듯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갈릴리 바다가 풍랑일 때에 그 긴 짧지 않는 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릇했던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파도를 볼 때 진짜 기겁을 한 거예요. 죽겠다고. 근데 그 파도가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에 가에만 그랬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 전체가 그랬게요? 예, 제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은 짐작 큰데 갈릴리 바다 전체가 다 그리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그 죽음의 바다 사해는 어땠는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대해라고 말하는 더 그레이트 씨라고 말하는 그 큰 바다는 어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지금 아주 어려운 파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란 이 한반도 남쪽 그렇게 큰 땅 아니죠. 지금 중국 운남성만 가도 이 운남성 하나의 성이 대한민국에 지려 볼 때 4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구 숫자는 비슷했습니다. 5천만까지 안 되고 4천만 좀 넘었지만, 그러나 그 땅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땅이 4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큰 땅 아니에요. 조그만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들 많이 피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온통 거리를 다녀보나 어디를 가보나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피곤해하지 않습니까? 좀 나아지는가 하면 좀 더 심하기도 하고. 근데 갈릴리 바다의 그 풍량을 누가 제어할 수 있나요? 그 제어할 수 있는 방도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그 바다의 풍량이 잔잔해지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바다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했을 때 즉시 고요해지는 것 보고서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는 거 보면 그건 해답이 없는 거죠. 일라면 죽었구나. 근데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29장에는 그 강대국이라는 바벨론이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감당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때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근적인 그런 재해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은 전염병이 임해왔다거나, 그래서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못해요. 다 못해요. 할 수가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원찮게 살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보다 우리가 못해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성읍에 평안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여러분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죠. 또 지금 이 땅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짧지 않는 시간 동안 하다 보니 많이 피곤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를 다스리는 행정부에 계신 분들도 피곤할 거고 이런 참으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아무 방법 없다. 좀 더 하면 좀 더 뭐 한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해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난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쯤은 좀 구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땅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좀 더 자유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요? 좀 기도 좀 해보실래요?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요. 전능왕 오호세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전능의 왕이요. 좀 기도해 볼만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 강구하기 위해서 남의 바다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보이는 글이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글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좀 기도해 보십시다. 긍휼을 구해 보십시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좀 구해보자 그 말이요. 그래요. 그건 괜찮은 것이죠. 그 나라의 이 나라 백성들 위해서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구해보는 기도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마지막 수요일이라서 한 6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해요. 아니 뭐 수요일이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도 뭐 6개, 7개, 5개 이런 것은 보통인데 사실 그러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 수요일 마지막이라고 주일날 또 예배 있어요. 근데 한 6가지, 7가지 하려고 지금 그 줄여갖고 6가지요. 한 6가지 정도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그의 백성, 진정한 그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네 왕이 나오는데 그 다 유다 왕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나와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많이 강성하고 힘이 뻗어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그의 백성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보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참으로 그랬을 때 그는 성전에서 문둥이 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진정한 그의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신 분이 문둥이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문둥이 되나요? 옛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어봐도 자기 모르게 3년, 자기 알게 3년, 딴 사람 알게 3년, 그러면 문둥이가 막 문드러져 쓰러지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우시아 왕은 건강한 아버지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고 갔더만은 돌아올 때는 문둥이 되어 온 거예요. 엉망이죠. 요담은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성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아스 왕은 글쎄요, 아람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치려고 할 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한번 구해보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우시아 왕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너무 역력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시아 왕하고 아스 왕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은 자기가 왕위에 머물렀던 시간이 한 8년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진정한 왕으로 역사한 기간은 8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간으로 볼 때는 훤히 보이는 겁니다. 더 아는 겁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때에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이후에 한 것은 뭐냐면 다메섹과 결탁을 했고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신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도 그런 겁니다. 그 진정한 주의 백성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조이. 우리가는 그 다음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의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의 참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왕 틀림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가 마치 중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아수르의 두 분의 전쟁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만은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너 자리를 정돈하라. 이 땅 떠날 때가 다 됐다고 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백을 향해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큰 도움을 두 분이나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는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한 때가 많아요. 그 오늘은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라 아기를 잉태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감당 못해서 그때는 눈물 젖은 호소 아닐까요? 이번에도 백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모습에 바르게 산다고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이 중년에 데려가시면 어쩝니까? 라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5년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흔적을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아도 그 아하스의 일령포에 나아갔던 해를 10보나 뒤로 돌려버리세요. 해가 앞으로만 가고 앞으로만 가고 앞으로만 가지 뒤로 돌려간 법은 있어요. 하기 얼마 전에 보니까 오토바이도 뒤로 가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오토바이가 있는 문제가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해가 뒤로 10번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너가 왕위에 있는 동안은 아수르가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서 든든한 마음으로 있냐면 그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아팠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신하를 보내어서 환영할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너무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 나라가 도와준다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건 모를 리가 있나요?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이 아시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 섬기던 내 왕, 유다의, 적어도 이스라엘이고 유다의 왕이요. 우시아 왕,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그리고 요담, 그러고. 아하서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지 않겠다 할 만큼 참으로 괜찮은 그 참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보이도 이끌려가는 것은 우상에 끌려가더라.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히스기야 왕도 진정한 주의 백성은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진짜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 구원을 잘 압니다. 로마서에서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18장을 지나서 우리가 그 놀란 복음의 은총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된다. 그게 뭐게요? 그 8장까지 다 가고 난 이후에 로마서 9장에는 전날에 내 백성이었던 자를 내 백성 아니라 할 거다. 전날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한 이 엄청난 구원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그 말이요. 그게 로마서 9장이요. 여러분 이거 귀하요 안 귀해요? 주의 백성이란 말은 대단히 귀중한 거요. 그냥 내가 제사함 받았다 아이가. 내가 지금은 죄를 이기는 성리생활 산다 아이가. 내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소망도 있고 은혜도 많다 아이가. 여러분 그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인 거요.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거다. 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지금은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귀한 게요. 이게 귀한 거요.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도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그 함께 계시록에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각각의 그 귀중한 삶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백성이란 이 말의 의미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딴 말로 표현할게요. 백성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people, 복수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person, 나는 그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는 그의 사람이다. 좋아요? 내가 뭐 은혜를 받고 내가 뭐 어둠과 죄악을 이기고 내가 굉장하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주님의 사람. 나는 주님의 사람. 아멘!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면 주님 사람보다도 그냥 무조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으로 볼 땐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뭐 역사가 있고 얘가 하는 사람 그러나 딱 말이 딱 묶어질 때에 나는 그의 사람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만하고 그런 교만하고 그런 어투란 자세는 다 온데간데 없고 주님께 딱 속해버린 참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저렇게 우려는가 보다. 그 괜히 서중지 씨가 거짓말한 거요. 그 거짓말이지요. 무슨 뭐 소쩍새가 뭐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울어서 지금 울고 싶어 울었던기고 또 국화꽃은 때가 되니까 핀 거지. 그 괜히 맞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한 거요.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이 말은 맞는 거요. 나를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 삼기 위해서 한때의 애굽에서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는 길 속에서 어느 날도 하루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관계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은 그의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인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성김을 하고 저런 성김을 했다 그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람입니다 하면 마음이 꽉 차요. 그래요?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되면 마음이 꽉 차요. 주님 2021년도를 어떻게 살까?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다가도 다 없어요. 주님, 전 주님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 안 살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번거로움과 어지러움과 혼란함과 어두움 없어요. 그 주의 백성이란 말은 재미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꽈닿는 내가 붙들 말이 된다 그 말이요. 백성이라니까 객관적인 말 같아 보이고 아주 군중에게 적용된 말 같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종종 그런 말 많이 쓰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면 사실은 나는 너희의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다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 목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 빛이다 이렇게만 말해놓으면 아, 참 빛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참 빛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바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저 나사렛 예수는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한 것. 이 깝깝한데 좀 자유롭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마칠지 모르지 뭐. 그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들으는 엘리야라 하고 들으는 예레미야라 말합니다.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모르겠습니다. 고기 많이 잡히게 해준 그분아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능하게 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권능의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딱 집어서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참 똑똑하다. 네가 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너는 복되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우쳐 주신 거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약에 굉장한 방법으로, 굉장한 환상으로, 굉장한 그 무엇으로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줄 알 거예요. 그래, 이건 전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는 것을 예수님이 말라 지적하기 위해서요. 모르니까 지적한 거예요. 딱 말없이, 아무 말없이 조용하게 마음속에 깨우침 받은 거 있는데 그건 누가 나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큰 소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안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리스도란 그걸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가르쳐줬지 너의 주님이고 네가 매달려 살 뿐이고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르쳐줬단 말이 무슨 말이요? 그건 이거요. 저분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딱 알려왔다면 오늘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도 저 요한계시록 2장에 그 버가모 교회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영역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안디바란 훌륭한 성도님이 죽임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예수 믿다가 안디바가 죽었구나.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은 내 구주, 내 주님이란 것이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게 새겨져 온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되어져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처럼 보입니까?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없어도 어느 틈에 예수님이 내가 의지할 내 주님, 내가 사랑할 내 주님, 그런 분으로 마음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불행해요.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은 분이에요. 안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인다면 우리도 견고해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도 또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갈지라도 난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이란 이 말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건 뭐 있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두 번 지인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속으로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내가 의지할 주님 내가 사랑할 주님, 내가 모시고 살 주님인 것은 늘 있어야 돼요. 이건 임마누엘이어야 돼요. 내가 의지할 주님, 내가 사랑할 주님, 내가 모시고 기뻐할 주님, 그건 언제나 내 영혼 속에 나 임만웰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의 모친 마리아보다도 우리가 더 실감나야 돼요. 그는 잉태만 했던 것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새롭게 내 영혼 속에 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잉태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닌데 내 영혼 속에 오늘도 새롭게 의지할 주님, 새롭게 사랑할 주님, 내가 모시고 살 주님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 참 사모하는 마음속에 다가온다. 어느 게 기회요? 이제 말 하려고 마스크 쓰고 있네. 중요한 것은 난 이것이 더 귀하다 생각해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가볍게 생각지 마세요. 이 고백은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까물치도 어떤 노림이 와도 주님이 내가 의지할 주님, 내가 사랑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 이런 은혜 되는 겁니다. 라우디게 교회처럼 느긋하게 그 참된 이런 관계는 붙들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도 주님께 다가와서 오늘도 불로 연단한 금같은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흰옷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안약으로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은 나로 더불어라는 것이 항상 되어져 간다면 이건 정말 항상 있어야 될 거요. 어느 때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우리 영혼 속에 늘 새롭고도 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요. 이건 정말 그래요. 이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심해하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린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내용을 잘 알아요.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이 뜻밖의 너희에게 덫처럼 입에 올 거다. 그러면 여기에 말한 것은 사도들이에요. 너희들 또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 오실 그날은 너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덫이 되고야 만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뛰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심판받을 때가 된다. 그 말이겠죠? 안 되죠? 근데 뛰어 산다면은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산다면은 너희 앞에 다가올 이 모든 일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읽을 적마다 생각할 적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선다 말에 앞서서 오늘 주님과 나 사이의 마음이 참 가까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날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나 사이 관계가 잘 돼가므로 필요 없는 이런저런 것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둔화여지지 아니하고 이거 둔화여진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오버차지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오버차지. 과충전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참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서기는 참 좋을 거다. 근데 오늘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날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근데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사용하시는 낱말이 참 객관적으로 많이 하세요. 라오디게 교회도 자기를 믿었고 자기를 불렀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한 그들인데도 주님은 문 밖에 있다 하지 않아요. 그들 문 밖에 있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은 아주 짧은 말이에요. 기어 있고 항상 기도해라. 이거 뭐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예? 기어 있고 뭐 내가 자나 뭐 기어 있고 그다음 항상 기도해라. 근데 이 말이 어떤 강한 말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깨어 있고 그다음 항상 기도하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이날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해. 이건 너무 우리에게 무딘 말이에요. 너무 스쳐 지나갈 낱말들이에요. 저는 창세기하고 이사야 말씀을 좀 인용해서 이 말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좀 강하게 되새겨 보려고 해요. 그 창세기 보면 껴있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껴있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본다면 언제나 주님과 나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보좌를 보좌 연총을 많이 힘입고 사는가 못 사는가 제가 볼 때는 많이 힘입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보좌의 은혜는 지금 역사하실까 역사하지 아니할까요? 역사해요. 만약에 보좌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한 방탕함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뭐 어렵게 살라 한다. 내가 뭐 경건하게 살라 한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못쓰게 정결하게 사는 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여섯 가지를 구하였는데 그중에 맨 처음에 한 가지 뭐예요? 내게 정결한 물을 주옵소서. 이건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생명입니까? 이게 와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요. 이거 안 오면 우리가 안 되는 거요. 보좌의 은혜가 와야 된다 그 말이오. 이 정결한 물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렇게 노래 부를 게 아니오. 주시면 살고 안 주면 나 죽는다 그 말이오. 보좌의 은혜요. 이 뭐 여섯 가지 다 안 됩니다라도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결함이란 것은 보좌로부터는 은혜로 맑게 산다. 마태복음 5장에 여덟 가지 복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은 내가 무엇도 안 가지고 무엇도 안 가지고 무엇도 안 가지면 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가도 그게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없는 가난한 마음을 참 가지게 된다. 그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좌입니다. 보좌.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절실하다 그 말이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를 잡아놨어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버린 거예요. 창세기 15장쯤 된다면 저는 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잘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옆집에는 아들들이 많던데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집안에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다 떨어버리고 주님이 내 기쁨, 내 사랑, 내 모든 것되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일 거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입니까? 가장 기쁜 시간입니까? 내가 딴 것에 관심이 많다면 그까지 다 해놓고서도 졸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16장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면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 보십시오. 이건 하늘나라를 볼 때 기억도 안 될 시간들이에요. 주님께 깨어있는 마음은 주님이 나에게 둘도 없는 참 유일한 기쁨입니다. 나에게 주님만입니다. 그 끼어있는 이 마음이 누가복음 21장에 끼어있으란 말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끼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가벼운 말이 아니죠. 이 단단한 말이죠. 이 그 말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우리에게는 주님께 메이고 싶은 참마음일 때 이게 가능하죠.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 명태리로 산 거니까 접어두고 17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와 언약 세울 거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무덤덤하게 읽으면 아무 마음도 재미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너하고 나 사이의 언약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라면 그뿐이다. 목자와 양이라면 두 사이뿐이다. 신부와 신랑이라면 그것뿐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이 무덤덤한 말입니까? 세상이 뜨거운 말입니까? 뜨거운 말이에요. 주님 그 언약에 딱 매이고 잔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언약에 매인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온전하게 사는 거래요. 틈없이 온전하게 사는 거래요. 언약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거요. 하나님이 날 보신단 말씀은 은밀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전심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문 앞에 장막 문 앞에 가까이 와서 있을 때에 아 우리 집 오신 분입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때 정오 시간에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님께 대하여 은연 중에 주께서 그를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 중에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님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님이에요. 은연 중에 그렇게 돼버린 거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께 귀를 기울이고 이 영역 속에서 당신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한 종입니다. 그것이 정오 시간에만 그랬겠어요. 때로는 식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도 맡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늘 이었겠어요. 그게 껴있는 거요. 그게 껴있는 거요. 그런 마음 속에는 안으로 빛이 있다 그 말이요. 안으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바가 있다 그래요. 그때에 그때서 오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안으로 빛이 있다. 안으로 그 무엇이 있다. 아니 수렘여인이 우리 집 곁을 지나간 사람을 아무나 잡아 끊은 거 아니에요. 딱 엘리사만 모셔왔었어요. 안으로 빛으로 안다. 주의 종으로 살다 보니 이건 늘 깨어있는 거요. 언제나 그런 거요. 이게 힘들어요? 아니죠.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 21장도 그런 기고요. 22장도 그런 기고요. 23장, 24장, 25장 다 그런 거요. 그 깨어있는 정도가 대단한 거요. 오늘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25장만 잠깐 집어봅시다. 22장은 너무 두드러지니까 너무 잘 알 테니까. 사라가 이 땅 떠나갔고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취했어요. 거기에 자식이 아들 예수 낳았어요. 다 기웠지 않겠어요? 다 아브라함이 품에서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향하여 끼어있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 말이요. 대단한 거요. 하나가 있는 것 아니요. 둘도 있는 것 아니요. 여러분 아들이 여섯이라도 다 아브라함의 품 안을 지나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다 그 말이요. 우리 깨어있다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깨어있는, 깨어있는. 진정한 이때 깨어있는 이 사람을 볼 때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난 딴 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당신이야말로 주님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주님 사람이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나 사이는 껴있는 마음. 빛 가운데 껴있는 마음. 그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의 사람이다 그 말이요. 잠들어버린다면 가족에 속한 사람이지 뭐. 잠들어버린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뭐. 이게 껴있다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는 쉽다. 기도는 왜 쉽냐면 나에게 주님의 도움을 얻는 것은 나에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어머님의 도움을 요청하던 것이 쉽듯이 주님과 나 사이가 껴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게 쉽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좀 강력한 얘기 될지 몰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것을 이것을 깨어있다고 여기십시다. 성서에서 말한 이것이어야 깨어있는 겁니다. 이거 이하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깨어있음은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린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곳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전혀 안 보여서요. 그러나 여기 땅에 있는 120명은 주님을 향하여 껴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전에 속한 삶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보좌에 주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놓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인치시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다윗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사울왕도 아니고 이 사람이 솔로몬도 아니라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해같이 갈라진 것을 주신 것은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기도가 쉽고 그 다음 이렇게 깨어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누가복음 21장 다음 장은 22장이에요.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의 연고로 이런 것 이런 거 다 부딪히며 살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했다. 나는 만약에 이 자세만 깨어있고 기도만 잘 돼간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 때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고란 말이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까? 못 가져도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누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귀중하다고.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미해본다면 이건 가져야 돼요. 이거 이하를 가지고 괜찮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할 때요. 여러분 영혼은 늘 허전함과 뭔가 석연치 않음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될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런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 자유 있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도 내가 주님 위해 산다는 마음 가능해요.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이건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돼야 돼요. 저 요수아 23장에 너희 중에 한 명은 천명을 쫓을 수 있다. 그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어느 지파에 아무개를 끄집어내서 네 천명 감당할 수 있나? 특전사 707 부대나 그 우리나라 해군 중에서 UDT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분들이 해봤자 글쎄 모르겠어요. 서너 명이나 일곱, 여덟 명이나 열 명, 스무 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대적이 떼그리로 100명 다가와도 쩔쩔 맬 거요.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한국에서 싸움 잘했다 군 사람, 그 어떤 사람은 15명하고 자기가 싸움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많이 얻어 터졌대요. 그 싸움 잘한다 군 사람이요. 뭐 또 싸움 잘했던 사람, 뭐 김두한 씨 같은 사람은 40명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 뭐 그 정도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할 거예요. 어떤 또 싸움 잘했다는 사람은 자기가 50명하고 싸움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엉망진창이 돼서 백운의 이분에 있다라 해요. 근데 이건 혼자가 천명을 내쫓는데요. 그냥 고함만 질러 내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삼손은 천명을 죽였어요.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천명을 했다고. 그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은밀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붙들다 보면 우리 해볼만해요. 저는 누가복음 21장과 22장 이야기를 이 마지막 밤에 가져볼 때에 이거 이하를 신앙으로 하면 뭔가 여러분 마음이 안 찬다고요. 안 차. 하면서도 마음이 꽉 차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이 싸움판을 안 벌리더라도 순행여인처럼 살더라도 사르바 여인처럼 살더라도 영혼이 꽉 찬다고요. 예! 너희는 나의 모든 시련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돼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부딪히는 전쟁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부딪히는 문제점은 어려운 것 아니라고요. 해볼만 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천명을 이기려고 백명을 이기려고 단련해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피곤한 일이에요. 그 귀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런 자세로 모시고자 한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 일은 되는 거요.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능력함으로 서간. 그래서 진정한 그의 백성 이사야 말씀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끄집어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 48장, 49장, 50장, 51장, 52장, 54장, 55장, 56장, 26장, 27장, 28장 이런 것은 진정한 그의 백성의 자세를 많이 보여줘요. 그건 제가 오늘 일일이 말할 수 없고요.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주의 백성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히스기야 왕도 틀렸고요. 아까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힘입었던 우시야 왕도 틀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아하스 왕도 틀렸어요. 내가 주의 백성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육신 속에 머물지 않아요. 주의 백성은 십자가로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주님 안이 아니면 주의 백성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좋습니까? 그리고서는 여러분 아가가 엄마 품에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리고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쿵저쿵 할 필요 없어요. 그 귀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앙망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기대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새 힘이 와요. 오늘도 걸어가도 오늘도 달려가도 오늘도 평범한 일과를 진행해도 여러분 피곤한다거나 곤비하여 뒤로 나자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요. 달려갈 수 있는 거요. 걸어갈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께 속한다. 주님을 앙망한다. 이게 주의 백성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이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육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속하라고. 그리고 자기 바라볼고 딴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내 주님을 조용히 앙망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야,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이사야 41장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의 백성으로 주님을 향해 솟아오른 것을 이 세상에서 솟아오른 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섬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영토에 솟아오른 거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람이 불던 어둠이 오던 파도가 치던 여러분이 그것 보고 놀라워한다고 어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하기만 해요. 잠잠하라. 그것 바라보고 놀란다거나 어려워한다 하지 말고 내 주님 바라보고 잠잠하기만 하라. 그리고 힘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너무 쉽죠. 이사야 42장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더듬어 볼 것이 이 세상이 어떠함에 내 생각과 마음 가지 않도록 주님께 속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관계할 주님께 대해서 늘 마음을 두라 그 말이요. 어느 정도 누가 내 종처럼 속인이며 누가 내 종처럼 기먹으리냐? 그들은 귀가 밝고 눈이 똑똑할지라도 그는 볼지라도 유의치 않는다. 들려올지라도 깊은 관심 안 둔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깊은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보는 것 따라 흔들리고 듣는 것 따라 흔들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또 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도적을 맞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내가 주님을 계속하여서 주님이 내 주님 아닙니까? 참 좋으신 내 주님 아닙니까?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나의 주님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할 때는 이 감옥에 갇히기 쉽고 감옥에 갇힌다고 꼭 죄를 많이 지어서 갇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가둘 수 있는 곳이에요. 굴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 도적 맞고 강도 당하고 뒤죽박죽되는 세상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주인님으로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정말 강하기를 원합니다. 강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건 너무 잘 아는 말인데 너무 잘 아는 말인데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그 뭔가 한 문화 갖고 열 문화 남겼다 그게 한 문화 갖고 다섯 문화 남겼다 그게 그때 딱 마음속에 강하게 비춰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거 제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이 근자에 그것이 강하게 임해올 때 마음이 큰 기쁨 되었던 것은 뭐냐면 아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던 간에 내가 주님만 내 주님답게 딱 집착하면 남는다. 남는다. 2020년을 살아보고 여러분 많이 남았습니까? 2021년을 향해 여러분이 남는다 하는 이런 축복 속에서 삶을 가져가나요? 성서 말씀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보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말은 남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안속하면 복 있는 자 아닙니다. 복 있는 자인데 갖고 남을 게 뭡니까? 믿가는 거죠. 믿간다 할 때 미치에 쓰는 그 철자가 어째요? 믿간다 할 때에 그 미 밑에 쓰는 것이 뭐냐고요? 국민학교 졸업했나? 믿간다. 믿간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믿간다 할 때 그 밑에 그 쓰는 낱말이 디귿이요, 디귿이요. 예? 이제 지금 애매하니까 대충해서 똑똑이에요, 똑똑이. 디귿이요, 티엇이요. 티엇? 디귿? 티엇?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에 대해 엄한 생각하지 마시고. 믿간다 할 때 그 마치 비엇이, 철자가 디귿이요, 티엇이요. 티엇? 권사님 뭐라고요? 티귿. 티읏이지 왜 티읏이요? 국민학교 잘 졸업 못했어요. 그건 티읏이라 해요. 티긋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디긋 이렇게 하지만 난 아직도 그 국민학교 때 공부할 때 6학년 때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히읗 나오지 않아요. 그죠? 히읗 할 때 어떻게 쓰는가 선생님 물었어요. 다 우리도 뭐 다 이야기했어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근데 저한테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감면이란 친구가 딱 나오면서 딱 붙였어요. 히읗 할 때 밑에 붙이는 것이 히읗이었어요. 히읗을 붙였다고. 그건 우리가 생각만 많이 했지 붙여본 건 아니에요. 그때 그게 틀렸기 때문에 난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알아요. 근데 히읗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밑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쓸 때 장사가 밑 간다 할 때 그 무슨 말이요? 밑으로 가는 거요. 장사가 울로 가야지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본전도 안 되고 이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주님의 빛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는단 말이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을 철저하게 내 주님처럼 모시자 그 말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그 복된 거 아니요.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면 된다. 그럼 밑까지 앉는다. 밑을 말라가요. 우리는 위로 가야지.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 가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 그 48장도 마찬가지예요. 와, 주님이 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쯤에 때 묶어진 것이 사랑으로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내가 존경할 주님으로 모시다 보니 그의 명령 아니면 안 행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갈 때 우리 길은 여러분 남는 것이 너무 많아요. 평강도 강과 같아요. 남는 것도 너무 많아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풍성하대요. 우리가 주님께 끼어있는, 매어 달려보는 것이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은 내 사랑입니다. 나는 주의 명령 따라 살 겁니다. 이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느 때라도 주님이 내 주님 안 되시는 때가 있나요? 어느 때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해야 될 때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요. 어느 때라도 주님은 내 사랑의 주님이고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며, 어느 누가 나에게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자고 나는 너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다, 그런 사람 나한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뿐이에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에게 언약적으로 거룩한 자다. 언약으로 딱 묶어져 준다. 그리고 나는 너로 하여금 너에게 유익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마. 그 주님 위에 나에게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없어요. 그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 주님의 명하심을 왜 안 쫓아가기 위해서요? 나는 그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 명령이 너무 적어서 한 달에 한 번이거나, 명령이 너무 적어서 1년에 한 번이거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 그들나요. 언제나 주의 명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오늘 한 좋은 일도 다 씻어버리고 주의 품에 기대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거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요?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새 계명이라고요. 날이 밝아오면 새롭게 임해오는 새 계명이 와요.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 새 계명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물결이 뭐 한 번만 오고 말아요. 계속해서 넘실넘실 오는 것이 물결이요.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거다. 내 열매가,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같을 거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영역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초라하다 그 말이요.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진정한 그의 백성답게 사는 걸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쇠피물이라 보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나의 찬송을 부르자 하기 위한 거다. 그 백성에게 노래만 부르라는 건가? 아니에요. 광야에, 사막에 샘이 솟게 하고 시냇물을, 천국의 시냇물을 흘러보내주는 거요. 그건 대단히 축복된 시냇물이에요. 너무 좋은 물이에요. 영혼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요. 그거 따르면 만족할 뿐만 아니라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도 가득 나오는 거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실피조문입니다. 나의 노래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 이 땅에 탄식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땅으로 본다면 삭막한 광야예요. 땅으로 본다면 거친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샘이 흘러온다 그 말이요.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탄식한다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이 무리한 말로 합니까? 괜찮은 말입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대감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잊으라 해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을 수없이 힘입어봤고요. 수없이 그 축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은 너무 제게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기숙사의 문은 꽉 닫히지 않아서 오래된 문이 돼서 조금 열려있고 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탄피통이에요. 아래 기숙사, 아래 식당에서 밤 되면 물을 끓여다가 이 탄피통을 가지고 내려가서 다 끄다 담고 딱 잠가갖고 밑에 발목 있는데 발치레 이불 덮어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 따뜻히 자는 거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탄피통을 얻어본 적도 없고 탄피통에 물러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찬 것으로 살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때 한 3일 동안 제가 식사 끼니를 잊지 못했어요. 금식한다는 건 아니었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어요. 근데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만 향하여 바라보는 그때였었어요. 나를 바라는 자 주시 안 당한다고 딱 그 성경 말씀이 제 마음을 딱 잡아 주셨어요. 사실 그때 새겨준 그 말씀이 지금 지나온 것으로 본다면 글쎄요 한 47년 엄청난 시간을 지나왔지만 제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나를 바라는데 내가 왜 수치를 주겠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 안 당한다. 주님, 제가 믿고 제가 기대하고 제가 바라는 분 주님입니다. 제가 만약에 남은 인생이 글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재미없다 그랑 딴 걸로 생각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축복되고 제 삶이 영광스럽고 잘돼 있길랑 딴 거 생각지 마세요. 제가 재주가 있고 무시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란다는 뜻입니다. 2021년 무수할 것 없어요. 여기에 이사야 49강 강대국들이 위협을 해도 주님을 앙망함으로 괜찮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님을 앙망한다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생길 가운데 험하지 않는 길 누가 걸어왔겠어요? 다 강야인데.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는 주님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입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처럼 나의 구속자시고 나에게 언약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분이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분은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험한 길을 만난다고 하십시다. 어째요? 내 주님 바라본다면 여러분 수치 안 당한다. 수치 안 당한다. 은혜가 있다, 영광이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안 바라본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윗도 별 도리 없어요. 다윗도 별 도리가 없다고요. 주님을 앙망한다면, 앙망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육은 주님 앙망하기보다도 사람을 기대하려고, 육은 주님을 앙망하기보다, 깨어서 앙망하기보다도 주님께 대해 게으름 부리고 주저앉으려고 해요. 쳐서 악망이에요. 복되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0장은 그 주의 백성을 가리킨 말씀이 어떤 여인에게 가는 말로 해요. 근데 그 주님을 아침마다 나아가서 주님, 내 주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주님은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신대요. 아멘.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신대요.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읽어봐도 잡히는 게 없대요. 어떤 분은 책을 몇 권 읽어도 그러대요. 그럴 거요. 근데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준대. 풍성하겠어요? 풍성치 않겠어요? 난 풍성해요. 만족해요. 흡족해요. 지혜로워요. 영혼이 강해져요. 그리고 하루끼는 새벽만 만나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해 주세요. 성도가 가두면서도 시험을 잡힐 때가 있고요. 얼굴에 침매침 당할 때 있고요. 등에 매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괜찮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정해 주신대요. 어렵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루에를 마치고 잠들 때는 험한 세상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속에서 평강 가운데 쉴 수 있다는 거요. 이런 하루하루로 주님이 내 주님 되어준다는 거요. 여러분, 이혼한 여인 같을까요? 사랑한 주님을 모신 복된 자일 것 같을까요? 이게 주의 백성이다 그 말이오. 전 이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백성은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강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가 되나요?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시래, 주님께서는. 그리고 낙심은 하지 마래.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에게 권하시는 기도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세상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우리로 볼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주님께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안 할 거예요. 이건 주의 백성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내용은 진정한 참된 그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짧은 것 같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참된 그의 백성 되어야 되겠죠? 그 이하가 뭡니까? 그 정도 되면 좋죠. 참된 백성.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살아볼 만하고 기쁨이 있죠. 두 번째는 은약과 보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두 제목 다 어려워 보이고, 우리한테는 맞지도 않는 것 같다고.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너무 맞는 거요. 은약과 보좌. 여러분, 은약,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고뿐만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로 먹이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베드로로 말한다면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고 아침에 바닷가에서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는 또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요. 주님 말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 묶어진 사람 120명이었었죠.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다, 예루살렘 3년 동안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 얼마나 많이 다녔고 정말 천국을 은혜를 쏟아부어 준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름부듯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 그 주님께 대해서 은약적으로 매인 사람은 120명이다 그 말이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약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약적이란 이 말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참 은약적이란 마음으로 주님께 매인다면 언제나 주님의 보좌는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은약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보좌는 나에게 언제나 살아있어요. 은약적이 아니라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르밧개인이 주님께 매인 것이 은약적입니까? 은약적 아닙니까? 은약적일 때는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영혼 속에. 그리고 언제나 손길 속에 가루 조금 또 기름 조금이라도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짤깜짤깜 줍니까? 그만 밀가루 푸드를 몇 푸대 줘보고 기름을 갖다 몇 말로 줘보면 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은약이 좋다고 말이요. 그리 시내가의 엘리야에게 그만 한꺼번에 많이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끼니 때마다 까마귀가 갑니다. 이게 뭐요? 은약적이다 그 말이요. 내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는 은약적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여인은 힘을 다한 것을 했는데 힘을 다했다면 주님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못 두고 못 두었을 거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요. 나중에는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해서요. 그 장례를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 경쟁도 없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요. 그 말은 딴 말로 하면 은약적이다 그 말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울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주님께 대해 은약적인 거요. 주님은 가셔도 우리 마음은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은약적으로 매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원하세요? 세상에요. 살아보고 나면, 지금은 그렇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언약적으로 밀 분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영혼에 그런 언약의 대상이 되어주실라 하세요. 그 언약에 묶어져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주님은 내 주님이요. 전 사도행전 1장을 늘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매이면 내 영혼은 언제나 예루살렘이요. 언약적으로 매이다 보면 늘 예루살렘이라고. 언약적으로 매이다 보면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요. 언약적으로 매이다 보면 나는 늘 기도하는 영혼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언약적인가 아닌가를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보면 돼요. 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다스림받는 이 예루살렘적인 자세를 안 벗어나는가? 나는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세를 떠남이 없는가? 나는 다락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가? 기도를 늘 해도 주님은 들어주시려고 이 기도를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 여러분 언약적인 기도가 그런 거요. 언약적인 삶이 성전이고 언약적인 삶이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에 정말 감사할 것은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못된 나를 처리해 주셨다 감사하지만 언약으로 묶어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하고 나의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 때는 언약적인 거요. 그곳에서 내 주님과 나의 사귐을 구하다 보면 보좌의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생생해요. 언약이 아니면 내 마음이 늘 풀어져 있어요. 나를 그냥 풀어놓고 예수님 바라본다. 이건 신앙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하고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면 언약과 보좌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살아있다면 신앙생활은 잘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살아있다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마음이 늘 흐트러져요. 이 두 가지가 딱 되어 있다면 그건 틀림없어요. 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보좌의 주님이 나의 빛이다. 보좌의 주님이 내 믿음이다. 보좌의 주님이 내 사랑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엉터리 믿음을 가르쳐요. 주님께 향하여 그 보좌의 주님을 내 믿음, 내 사랑 이렇게 붙들지도 아니한 채 머리를 굴려가지고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언약적인 가운데서 보좌의 주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머리로 내 목자로 내 왕으로 붙든다면 그분은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세요. 언약 아래에서 그런 엄청난 축복스러운 분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요. 아멘! 세 번째, 이야기 길게 했다는 큰일 나니까. 언약과 보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이거는 와닿지도 못한 길들이에요. 맨날 그때서 딴 것까지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건 신앙으로 볼 때는 껍데기요. 언약에 서고 보좌의 주님을 붙잡아야 알맹이요. 이거 여야 신앙이요. 다음 세 번째, 참된 안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에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예? 성숙한 사람으로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물론 종자로 볼 때는 뭐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이비를 만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차일드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숙한 사람이요. 여인도 성숙한 여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크고 생각이 돌아가고 다 한다면 딱 일나자마자 내가 뭘 할까, 뭘 만들어볼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몸이 건강하고 생각이 자유롭고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으로 일어나다 보면 우리는 뭘 해볼까? 생각이 쉽지 않아요. 오늘은 뭘 해볼까? 생각이 쉽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요. 창세기는 1장에서 6일째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7일째는 딱 하나님께서 하신 것 두 가지였었어요. 안식하셨고 축복하신 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하게 안식하려고 하는데 그 안식에 속하지 않고 떠들어대고 일하려고 덤빈다면 복이 있을까 없을까?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도 없는 거요. 하나님 안식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안식하실 때는 우리는 안식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영혼이 축복이 되는 거요. 그 사람이 먼저 큰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참 이것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깊은 교훈이에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갔을 때가 청소년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청년입니까? 근데 그리시네가에 가서 아무것도 스스로 계획을 안 세웠단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숨어라. 주님 안에 숨는 거요. 그 남은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거요.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혼란스럽겠어요? 단순했겠어요? 단순할 뿐만 아니라 행복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도 있고 행복했다고. 사르밧 가부대기 있을 때에 엘리야 생각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아니, 남의 집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고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못 있어. 여러분들 때문에 분명히 아니, 난 이게 못 있겠습니다. 정말 못 있겠습니다. 뭐. 제가 20대 청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건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본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몸이 차라리 병들었다고 모르겠는데 몸도 멀쩡한데 가만히 있는 것. 세상 봐라 볼 것 없어 위만 쳐다 봅니다. 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메인 마음이면 돼요. 주님께 묶어진 마음이면 돼요. 그러면 안식도 있고 영혼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안식은 일로 다 해놓고 뭘 다 해놓고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 궁녀를 때 어머님 보고 어머님 교회 가입시다 하면 그 당시는 제가 어머님 배속에 있을 때는 어머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님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지고 그나면 어머님께서는 좀 더 일해놓고 나서 간다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어머니 평생 가도 교회 못 가요. 다행히 중학교 제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이 일과 마치고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은 주님의 멍에 매일 줄 알아야 오는 거예요. 2021년에 앞서서 여러분은 주님께 꽉 매인다는 것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거 쉬워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쉬워요.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버리고 무덤에 넣어버린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기 같은 심령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요. 아멘! 어린아기 같은 마음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요. 멍에 메인 거요. 멍에 메이고 나서 그 다음 알아볼 일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이라고 했어요. 절대 여러분에게 배우면이란 이 말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을 내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온 것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 계금이 많다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 생명으로, 주님께 빛으로 새롭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 내가 성경을 한다 안 돼요. 계금이 많다 안 돼요. 이 배운다는 말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요. 새롭게 주님을 인하여 내가 참으로 도움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아까 좀 전에 했던 말씀처럼 이사야 50장에는 아침마다 가르친대요. 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만약에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날 가르쳤더라면 와, 뭘 가르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주님께 들이대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한량 없는 것 같아요. 한량이 없는 것 같다고. 늘 배울 것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 있으면 늘 좋게요. 능력해요. 앤드루 머리 목사님이 연세가 점점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량 없다 이렇게 했어요. 들어갈수록 바닥난다가 아닙니다. 한량 없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실하게 주님께 매달리면 2020년보다 내년도 더 풍성할걸. 전 그렇게 기대해요. 주님께 배울 바가 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멘! 배운다는 말 잊으면 안 돼요. 안 배우고 한다. 그건 여러분 거들나요. 내 신앙이 경험이 있든 뭐든 간에 거들나요. 오늘 주님께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건 은혜를 받는 순간이고 내 영혼이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께 꽉 묶어져 있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가 쉬워요. 그 새 생명을 통해 얻으면 돼요. 그게 배우는 거요. 그 다음 절대 여러분 일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 매여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생명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난 이거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썩음한 우리가, 별것 아닌 우리가 주님의 짐을 도와드린다. 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주님의 짐을 진다. 오늘 여러분이 이방인이 돼서 자기 인생 삶에 관해서 자기 짐을 주고 산다. 그 멍텅구리요. 주님께 속겠다면 나는 주님께 묶어진다면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가면서 난 주님의 짐을 지면 그만이요. 저는 절대 딴지 만질 거요. 2021년도도 주님의 짐을 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설계론 처녀가 나오는데 객관적이고 막연한 것 가지고 살았나요? 오늘 주님께 매여서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았나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이도 오늘 주님께 매여서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산 거요. 그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말 들었던 이들도 내가 주례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얼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의 원함을 들어준 거요. 아멘! 제일 보람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원함을 들어드리는 것. 주님의 짐을 들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이 땅에 살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거 아니면 뭘 하려고 살아요? 내가 그래 봐도 주님께 딱 붙들린 메인 자로 내 생명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짐을 진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부모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긴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이 부모라도 여러분이 부모로 잘 못 살아요.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묶어져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짐을 져준다면 자녀들 잘 돌아볼까? 대충 돌아볼까? 대답을 안 한다. 잘 돌아봐요. 이때 돌아보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녀를 돌아봐도 여러분 자녀들을 왜 꿀꿀이처럼 길러놔요? 왜 자녀를 길러놔도 그렇게 길러놔요? 아무도 쓸모없는 거요. 자녀를 기를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고 했어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란 말은 뭐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영어로 말하면 training and instruction. 주님께로부터 아 우리 애는 이런 훈련을 시키라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로부터 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좋은 지시를 줄 수가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요. 책에서 본 것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 귀여운 자녀를 지게 지우는 것, 그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건 누가 그랬겠어요? 부잣집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지게 지우는 거 봤겠어요? 못 봤다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트레이닝. 그리고 인스트럭션. 가르칠 수 있어요. 이삭이 창세기 24장에 마음이 아플 때 들판 가운데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할 수 있으면 빈들로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가져야 된다. 엄마도 없다. 정말 살맞았다. 그렇게 해서 못 살지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채워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 뭐 애한테 뭐 대학만 보낸다고 애한테 뭐 밥 주고 옷만 주고 용돈 준다고 그건 꿀꿀이지르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정말 철저하게 가지고 계세요. 자세히 상고해 볼수록 너무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 되다 보면 주님께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자녀에 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알게 된다 그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한다. 모른다 그 말이요. 된다 그 말이요. 되죠. 되죠. 전 사실 몸된 교회를 돌아보면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머리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주의 백성이 되지 어렵게 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모습에 더 진보해 갈 거다. 하나님 은혜 속에 더 나은 걸음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짐만 지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한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 경배하고 주님의 짐만 진다. 사실은 주님이 내 짐을 다 져주는 거요. 사실은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요. 그래서 주님의 짐만 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할 일을 정말 해주시는 거요. 저는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신학 공부할 때 배웠어요. 신학 공부할 때 내일 시험을 치더라도 그 시험 치는 것 내가 관계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끄셨어요. 그때 내가 배운 것은 아, 시험 치니까 또 공부 그 아니었었어요. 나로 하여금 몸이 아파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몰아넣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도리가 없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도리가 없습니다. 나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게 됐는데 나중에는 시험 치는 날이나 안 치는 날이나 나에게 꼭 같더라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시험 치는 날이나 안 치는 날이 꼭 같더라고. 왜 주님께 메인 마음으로 하니까. 괜찮나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그만두고 맨 마지막 성적이 한 40명 되는 반 중에서 제가 딴 분이 와서 가르쳐주기로 2등 했답니다. 그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뒤지진 않았다 그 말이요. 주님께 메인 마음으로. 괜찮나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착실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된다 그 말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한 형제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도움을 될까 싶어서 머물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진도르기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날부로 떠나가 버리죠. 근데 조그만 형제에게 도움이 된다면 안 돼. 그 제가 지는 짐이 뭐예요? 저는 주님의 짐을 지면 돼요. 그러면 자유가 돼요. 우리 주님의 짐은 딱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가볍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볍다고. 예? 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져요? 근무해도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면 주님의 짐만 지세요. 가정에 와서도 주의 짐만 지세요. 근데 그렇게 지고 나면 나중에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남긴다 그 말이요. 이거야 정말 해볼 만한 일이지 않소. 마음은 가벼웠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땐 정말 잘했다. 해볼 만한 일 아니요? 그러죠. 해볼 만한 일이죠. 2021년을 내가 머리에 이고 내가 뭐 어깨 양손에 다 들고 그다 대단한 거 얼마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짐만 지다 보면 해볼만해요. 보람있게 살만해요. 역사해 볼만해요. 좋은 결과 남길 거예요. 여러분의 근무지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아멘! 저는 스스로 이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가 되다 보면 그 경로당에 모이시는 그 연로하신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건 내가 스스로 애태를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 미어가다 보면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서로 말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요? 마음속에 주님께만 매여가면 열매가 많을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도. 2021년도 안식 속에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가벼운 짐만 진다. 됐습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2월에 성회가 계속될 겁니다. 그걸 제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지금 등록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883명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되겠죠. 그러면 2000명 가까이 육박해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도 포함 안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포함되면 3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다 오는데 빈틈없어야지. 그 생각하면요 잠 안 오고요 못 자고 그럽니다. 그걸 필요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일 못해. 우리 주님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알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또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합니까? 대답이거든. 아멘.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짐이 무겁지 않죠. 가뿐해지죠. 해볼만 생각돼요. 어떤 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한다 생각될 때는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말할 뭘 하려고 또 일을 또 했던가. 근데 주님께 딱 미어서 주님을 은혜를 구하다 보면 자유로움과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주님 이왕 축복해 주시려면 좀 많이 좀 부어주세요. 온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입에 오도록 좀 해주세요. 아, 그런 기도는 나오죠. 되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만 섬긴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에녹은 주님만 섬기다가 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빈틈없이 살아간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나의 주님께서는 참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란 말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다 관계해 주신다. 내 일은 전부 다 관계하신다. 어느 정도 관계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하고 그러면 우리 걱정이 많지. 다 관계해 주신다. 아멘! 세 번째, 이 세 번째 얘기인가?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행이다. 네 번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이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앉아 계시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수요일증 맞추면서 뭘 주실까? 그런 것은 난또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수요일은 뭘 생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연락해보고 저것도 연락해보고 하다가 딱 결론해가지고 한 것인데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가 되어 왔을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면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특별히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주 맛이 있는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틀림없이 맛있는 작가만 거 아니고 큰 거 찐빵 두 녀석들이요. 맛있는 큰 찐빵 두 녀석들이요. 예, 오늘 참여분에게 다 드릴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가져온 것이 넉넉하게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보좌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기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실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도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아니 내 기도 안 듣고 내 간구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시편 116편은 이 세상에 험한 길로 가요. 아침에 좋았다가 가다 보면 영혼이 어둠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아침에 가다가 좋은 영혼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가다 보면 그 좋은 영혼으로 나갔다가도 눈물에 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달라. 이건 오늘의 이 세상의 현장에서 주님이 얼마나 가깝게 계시면서 도와주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으로 기도 속에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가깝게 살아주므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그분 따라 살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딴 해답은 없습니다. 전 네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까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잠깐 되새겨 놓으면 금방 축복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깍묻고 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명령 속에 사는 자로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참된 넉넉한 도움 되시는 주님으로 주님을 앙망하면서 사세요. 이 세상에서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내가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시간 매달려서 동행할 뿐으로 알고 사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사야 51장처럼 내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 영혼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귈 뿐으로 구해가세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나옵니다. 이사야 51장에. 그 위로는 전날에는 황폐했던 곳, 전날에는 불모지 같았던 곳, 전날에는 사람 살 곳이 못됐던 곳으로 하여금 아마 여러분의 영혼도 그러하고 삶도 그랬겠지만 우리 영혼도 기름지고 우리 영혼이 참 축복될 뿐만 아니라 광야로 사막으로 에덴 동산 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 영혼도 그러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시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못 산다 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꾸기가 힘들다 말하지 맙시다. 그 주님께 깡매인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한 자세만 유지하다 보면 놀라운 은총은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 지금은 안 된다. 먼 후일에 천국 가서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 신뢰하고 앙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위로해 주신 위로로 사막이 흙무지가 영어로 말하면 이걸 waste places라는 낱말을 사용했는데 정말 황폐한 곳이 쓸 수 없는 곳이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살고 있는 말들도 하나님 은혜로 새로움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뭐 세상이 잘 돼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외국 수출로 해서 맨 먼저 1억 불을 달성한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그룹은 우리나라 총 전체의 재계의 7위까지 솟아오른 줄 압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버지가 한참 뻗어가다가 뒤에는 나에게 진 것 같습니다. 60대의 세상을 떴습니다. 그 아들도 나름대로 한창 뻗어갔습니다. 그 아들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참 발전해 가는 것 같았는데 그만 끝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세상 뜻인지가 이 아들이 세상 뜻인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도피하여 가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회사에 그 그룹의 이름을 들매기면 이곳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안 들매줘야 좋죠. 이 땅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 그분들이 경영해고 생각했던 방향이 꼭 그건 옥의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그런 것이 옥의 마련입니다. 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나의 구주로, 나의 머리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를 뿐으로 이렇게 잘 묶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뻗어갈 겁니다.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뭐길래 우리 영혼이 뭐길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한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나치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들 하루하루를 귀하게 시간시간들을 귀하게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를 정말 축복스러운 한 해로 바라보고 어둡다 생각지 말고 암담하다 말하지 말고 보좌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서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 쓸데없이 되지 않는 것을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자는 그런 성격 아닌 것은 여러분이 눈물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건장한 성격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서주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서주시는 주님. 이렇게 서주시는 주님.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근데 제게는 꼿꼿하게 서주시고 성실하게 서주시는 어머님 때문에 삶에 그렇게 흔들거림과 방황이 없이 나름대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가닥은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해답은 주님 안에 왔어야 왔겠지만 그래도 큰 윤곽으로 볼 때 방황하는 청소년은 아니었고 그리고 혼돈된 생각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서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영혼의 해답은 안 되죠. 영혼의 해답은 어머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을 아는 증인으로서 저는 주님을 아는 증인으로서 진실되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서주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주님 말씀을 상고하다가 사도 말씀이 써주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사도 말씀 내용이 참 축복된 것 아닌가 동시에 그때는 무엇이 눈에 크게 보였냐면 사도 발 선생님 자신이 눈 크게 보여서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서가는가. 그분이 걸음이 복음에 대한 큰 울림이 있지 않는가. 사실 그의 삶이 없는 복음 증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의 삶이 너무 뚜렷하기에 그의 복음 증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말씀의 발자취를 더듬다 보면 너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너무 존경이 갑니다. 그는 정말 그 험한 길을 자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편지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아무리 신앙길을 걸어오고 은혜를 아무리 받고 수많은 경험을 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성실함은 없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러다. 근데 우리에게 서주시는 주님께 매달린다면 신실하게 살 수 있다. 아멘! 우리에게 서주시는 주님 때문에 신실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만 잠깐 주목해 보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그 주님께서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주님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밤에 고기 잡으러 안 갔을 거요. 밤새도록 허탕질 안 했을 거요. 너무 기다림이 지겹다 보니까 7명이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영적 감각이나 어떤 환상이나 그 모습으로 보인 것 없어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제 말 틀림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믿음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고 밤새도록 잡고 나서 잡은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주님으로 서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 기다림,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40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가다가 제일 큰 실수를 많이 저지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홍해 가에서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거 아닙니다. 제일 실수를 크게 한 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거기는 우상도 만들었고요. 애굽을 향해 방향도 돌려버렸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좋아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제일 큰 문제 제주가 32장입니다. 그게 왜 실수인지 않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지나온 길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만 되었다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귀하죠. 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기다림이 아니었을 땡망이요. 기다림을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단순하지는 않아요. 기다림을 했던 사람은 지금 안고 싶다. 마귀가 생각한 유식에게 돌아가고 싶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 각가지 생각 속에서 자기를 칼질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단호하게 칼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러 하실 때는 육신의 형제들도 단호하게 심판한 겁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한 마음으로 삐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서주시는 주님께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못해요 라고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해요. 그러나 강하게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야 이놈아 그게 사람이가 하나님의 분노가 내 속에 치밀어 올 수 있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끌려가는 거요. 끌려가는 거요. 주님이 그때 서주셨습니까? 안 서주셨습니까?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외지파 사람들은요. 멍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밤중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자동차 안에 가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러 갔다가 어젯밤은 좀 수고를 좀 했어요. 저 앉는 자리에 조그만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를 옮기려 보니까 마스크 박스인데 옮기려 보니까 무거웠었어요. 무거운데 들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홍실 하나 싸가지고 송이 한 바퀴 얇은 거 싸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그 마스크가 들었는데 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말 잡아갖고 던져버리려 하다가 던져버리긴 또 아깝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서 떼내고 먹고 나면 손에도 엉망 막 옷에도 떨어지고 해서 그거 다 정리하다 보니까 밤 시간에 좀 세분이나 좀 흘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시간을 좀 가지고 했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 밤에 기다리는 시간, 그게 가치 없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힘이 있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어둠 세력하고 싸우면서 내 주님의 뜻을 쫓을 만한 힘이 있다고요. 주님은 가깝다고요. 기다림. 시편 16편에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각도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은 피난처로 서 주셨어요. 하나님 날 좀 보호해 주세요. 몸도 건강하고 멀쩡한 다윗이 그때 주님은 피난처로 이웃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몰라도 서 주셨어요. 시편 11편에는 그 피난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이 날들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고. 그러면 주님께 피했다는 것은 산으로 도망한 것은 아니라도 주님 안에 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피난처란 말을 모른다면 영혼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해요. 오늘도 피난처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영혼 알아요. 여러분 영혼 많이 시달려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께 피하고자 합니다. 그 피난처를 모른다면 시편 32편의 다윗과 같아요. 용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나 힘으로 걷다 보니 벌써 쓰러져 있어요. 피난처 모르는 사람치고 이 땅에 강하게 설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대기 있을 때는 동네 가운데 있는 집이에요. 그 사르밧 가부대기 있는 것은 동네 가운데 있다고요. 외딴 집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이 자기 나라만 아니라도 이웃 나라에도 소식을 다 보내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이 있거들랑 털이 많은 사람이 있거들랑 가죽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들랑 신고해 주세요. 잡아가겠다는 거요.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대기에 머문 시간은 저는 확신합니다. 3년, 만 3년 넘어요. 그리 시내가에 겨울물이 마를 때까지니까 그 그리 시내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겨울이에요. 거기는 그리 높은 산도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물 마른다는 것은 몇 개월 만에 말라요. 그럼 그 다음에는 3년 6개월 될 때까지 사르밧 가부대기에 머물렀던 거요. 근데 안 들켰어요. 안 들켰다고. 근데 엘리야가 그냥 사르밧 가부대기에 있었다면 저는 들켰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숨는 마음이라면 안 들킨다 생각해요. 박관준 장로님이 그 안희숙 선생님과 함께 일본 가는 여객선을 타고 갈 때 그 배에 표를 끄는 것도 없어요. 도민증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형사가 와서 탁탁 순찰해 올 때에 박관정 장님은 요만한 나이 피난처시다 했어요. 안희숙 선생님은 지금 간이 콩만 해가지고 좀 말해도 입에서 말이라도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장모님 옆에 서서 말까지 낸다고 말해요. 요만한 나이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방금 저 안희숙 선생님은 간이 좋아지면 안 거요. 근데 형사가 지나간 거요. 그 우연입니까? 주님이 피난처입니까? 피난처죠. 그게 사르밧 가부대기 돌보십니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피하고 난다면 피난처로 서주신다. 그 말이요. 그 사람이 피난처에 서지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피난처만 가지고 우리가 묵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와, 그 안에서 주님은 내 정말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주님으로 서주신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할 만큼 정말 생생한 내 주님으로 서주신다. 쫓기는 몸인데 무슨 산업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산업으로 서주신다. 전 종종 생각합니다. 전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신토리 교회가 여 주변에 있는 공장들보다 훨씬 더 강한 생산 공장이라 믿어요. 여러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산업으로 삼아놓으면 저분들 공장들보다 우리가 더 보람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향해 깨어있지도 안 하고 주님을 향해 성실히 살지도 않는 그건 뭐하여 한 거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깨어있다면 주님은 내 산업되다 보면 내 안에 엄청난 산업이 있는 거요. 저 월성에 있었던 저 울진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보다 우리 안에 더 강한 주님이 계신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산업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산업으로 서주시기를 기뻐해요. 내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쫓기는 몸인데 하루 일정을 꾸려가고 생활을 꾸려가는 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오늘 삶의 목숨을 지켜준대. 주님은 지켜주는 분으로 서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지켜준다 그 말이오.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혼자 가기는 너무 두렵다. 문제를 겪기는 너무 두렵다. 그 문제와 부딪히기는 너무 어렵다 할 때 그때에 여러분 어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에 주를 배웠단 말은 환상 중에 딱 서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I have set. 난 주님을 언제나 내 마음으로 내 앞에 모셨단 뜻이에요. 텔레비전을 앞에 내세운 게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을 딱 앞에 내한테 모셨다. 그러더만 주님은 언제나 내 우편에 서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 딱 모셔놓고서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염려에 떨지도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그런 행복한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요. 시편 16편에 서주시는 주님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난처로도 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진정한 몫으로도 서주시고 내 앞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내가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분으로 서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영혼이 세상에 살아볼 만한 겁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신신 당부한 내용이 뭔지 압니다. 뭐 이런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일로 많이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는 일생도록 지켜간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1장만 봐도요. 일생도록 지켜간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일생도록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한 말씀을 알았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그런 나다. 내가 아니고 주님께 연합해서 주님을 입어야겠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돕는 이로 살아갈 거다. 그때는 끝까지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신실하게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절대 이런 거 저런 거 관계할 거 없고 내 주님 딸에게 온 마음으로만 걸어가면 된다. 이거는 서주시는 주님께 대하여 착실하게 미어서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하면 베드로 일생은 괜찮은 거요. 오늘 여러분이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이하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여러 해 전이지만 어떤 일꾼님이 참 제 방에 잠깐 들려갖고 경비실에 들려가지고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책이 출간됐을 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되지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복음을 안다 해도 짜깐밖에 모르구나. 진짜를 알면 여기 뭔지 되는지 당신은 모른다. 이거 알면 이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속하는 분으로 붙드는 거요. 그분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그분의 돕는 이로 살아가는 거요.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간다면 내 마지막 걸음이 비참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끝까지 아름다워요.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그 자신을 부른 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말고 주님께 연합된 자로 오라 그 말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으로 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해요? 왜 꿈을 그려요? 왜 나약해요? 주님 서 주시면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능력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뭐 공부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요. 능력한 거요. 그리고 지키는 것도 되고, 나를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는 얼음이 있어도 성실히 걸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인도해 가실 땐 따라만 간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요. 아름다운 대로 가는 거요. 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서 주시는데 왜 안 돼요? 난 돼요.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매달려봐요. 돼요. 오늘 잠깐 히브리서 말씀에서 한 여섯 가지만 인용해 보십시다. 주님이 서 주시는 것 한 여섯 가지만 간단하게 인용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란 말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서 주신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과거의 것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내 목자로 서 주신다는 거요. 둘째로, 히브리서 6장은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참으로 연합된 주님과 하나된 자로 딱 섰을 때에는 천국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이 네가 자리 잡을 곳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과 하나된 그것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자세만 가지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고, 우리 위에 있는 음성은 내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천국에 밭을 던져놓고 천국을 네 목적으로 삼고 잘 오느라 그렇게 간다. 세 번째, 히브리서 8장은 내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에 매일 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언약주로 매일 때에 내가 살아갈 일에 있어서는 주님과 나의 둘인데, 내 법대로 주님이 따라오겠소? 주님 법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소? 주님이 내 법으로 서주신다. 와, 놀랍다. 주님이 내 법이 되신다.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은 내가 그 주님께 남김없는 마음으로 주의 영토에 참 연합된 자로 섰을 때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12장은 내가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영광의 길로 달려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13장은 히브리서 13장은 오늘 주님이 나의 넉넉한 기업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늘의 내 주님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서주신다. 됐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는 내가 일일이 자상하게 말씀을 다 못하겠는데 잠깐만 하고 마쳐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서로 비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해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생명 대신 주님이었습니다. 맞나요? 자기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다르죠. 그런데 그 생명 대신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본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본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단 말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은 그분의 본체를 주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것이 제자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 영접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굳게 서 계신 한 인격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한 인격으로서 내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건 정말 생명으로서 여기는 온전하게 주목해 볼 만한 인격으로서 그러나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하고 또 7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서 구분해 볼 비교해 볼라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보내줄게요. 그 마태복음 2장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살아간 때입니다. 누굴 품고 삽니까? 누굴 위해 삽니까? 예?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 생활이 힘들겠어요? 기뻤겠어요? 기뻤죠. 요한복음 2장은 혼인잔치예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포도주는 아닌데 두 번째 포도주는 진정한 신랑이에요. 그때는 신랑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태복음 2장하고 요한복음 2장은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면 오늘 두 장만 비교해보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해가 주님 모시고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